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은 오늘 앞으로 3개월 안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는 반군들을 사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사드 대통령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또 이 같은 사면 협정 외에 양국 정부가 봉쇄된 알레포에서 민간인들과 무기를 내려놓기를 원하는 반군들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달아나기 원하는 또 다른 반군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통로 네 곳을 개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텔레비전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곧 테러 분자들의 인질로 붙잡혀 있는 알레포 민간인들과 무기를 내려놓기 원하는 반군들을 돕기 위해 대대적인 인도주의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알레포 탈환을 위해 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어도 25만 명의 민간인들이 도시 내에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극단주의 단체들에 맞선 작전 수행 과정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구금되거나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로 시리아와 이라크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그리고 나이지리아 내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 하람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6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의 경우 적어도 1,433명의 어린이들이 구금됐고 풀려난 어린이는 43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ISIL이 차지한 영토를 달아나기 위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에서는 소녀 58명을 포함해 적어도 314명의 어린이가 테러 관련 혐의를 받거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터키 정부가 군부의 실패한 쿠데타 이후 언론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언론인 보호위원회와 워싱턴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터키 정부가 언론인 수십 명을 체포하고 80여 개 신문사와 방송사 등 언론기관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우려했습니다. 언론인 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최근의 터키 상황, 특히 언론인들을 겨냥한 탄압 행위에 극도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도 터키 정부의 가혹한 조치들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터키의 현 상황을 새로운 암흑의 시대로 규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사흘째인 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지지 연설에서 클린턴 후보는 미 역사상 어떤 대통령 후보보다도 더 많은 자격을 갖춘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집권기간 자신의 성과들을 설명하면서 클린턴 전 장관은 모든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할 때 미국이 더 좋아진다고 믿는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미국인들이 냉소와 공포를 거부하고 우리 안에서 최상의 것을 발현하며 차기 대통령으로 클린턴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전 세계에 미국이 여전히 위대한 이 나라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이슬람 과격분자들에 의해 프랑스 신부가 살해된 사건 등 최근 1년의 테러는 세계가 전쟁 중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가톨릭 청년 대축제 참석차 폴란드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는 결국 돈과 천연자원,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전쟁이며 평화를 잃어버림으로써 세상은 전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행사가 열리는 폴란드 크라쿠프를 방문해 폴란드 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유럽연합의 난민 강제 할당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중국 영해로 표시한 중국 여권에 상스러운 낙서를 한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호치민공항 관리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공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호치민 주재 중국 영사관은 어제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수치스럽고 비겁한 행위라며 베트남 당국에 해당 관리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발행하는 여권에는 남중국해 거의 전 지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른바 남해 구단선이 그려진 지도가 담겨 있습니다. D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워싱턴에서 고위급 전략 협의회를 갖고 대북 압박 효과를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They're discussing issues of mutual concern, including ways to enhance international resolve and holding North Korea accountable.
한국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의장 성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의 우려를 공유하는 등 한국이 추진하는 사항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2016 리우 하계 올림픽의 체조 역도 등 종목에서 두 개 내지 세 개의 금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미국의 스포츠 분석 업체가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이 많겠으나 함경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는 24도에서 33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에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가졌습니다. 북한의 자금줄 차단 등 효과적인 압박 수단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양국이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묻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증진시키는 방안과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y're discussing issues of mutual concern, including ways to enhance international resolve and holding North Korea accountable for its actions and its destabilizing.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과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제3차 미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위해 이날 워싱턴에서 만났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한 고위급 전략 협의는 지난해 10월 두 나라 정상회담 합의를 통해 신설된 이후 분기별로 한 차례씩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월 워싱턴에서 1차 회의가, 지난 4월에는 서울에서 2차 회의가 각각 열렸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번 회동이 미국과 영내 동반국들과의 지속적인 관여를 반영하고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문제를 풀기 위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태영 차장은 이날 협의를 마친 직후 한국 언론에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압박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두 나라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나 금융, 해운 분야에서 두 나라의 조율된 노력이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왔고 앞으로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도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데 미한 양국이 공동의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제재를 유엔 안보리 결의 형태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차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한반도 배치 결정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은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서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중국이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 의장 성명에 한국이 추진한 사항들이 사실상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구도가 확실하게 정착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ARF 의장 성명은 지난해와 비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구체적으로 명기했으며 이러한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RF 의장 성명엔 이와 함께 각국 장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공유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장 성명은 또 대부분의 장관들이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당사국들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진혁 대변인은 이번 ARF 의장 성명이 이전 회의 때보다 신속하게 발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의장 성명엔 회원국들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반영돼 발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장국 성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의장국이 중심이 돼서 회의를 통해서 또는 사전 조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의장국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인 만큼 북핵 문제 또 남중국해 문제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이번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 대 북한이라는 구도가 확실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번 의장 성명에 아세안 차원의 한반도 비핵화 지지도 추가됐으며 긴장 완화 또는 비생산적 행보 자제 등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실리지 않았다며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아세안 차원에서 지지한다는 표현도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한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7일 발표된 ARF 의장 성명과 관련해 라오스 외무성에 가서 의장 성명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알아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 외무상은 ARF 폐막 이후 북한으로 귀국하지 않고 이틀째 라오스에 체류 중입니다. 이에 따라 북측이 의장 성명 내용에 대한 불만을 라오스 측에 제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ARF 의장 성명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포함되길 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등 일부 국가가 집요하게 사드 배치에 대한 비난 문구를 포함시키려 시도했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ARF 의장국인 라오스는 27일 의장 성명을 발표한 뒤 아세안 관련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의장 성명은 아세안 사무국 홈페이지에도 아무런 변경 없이 게재돼 있다면서 의장 성명을 수정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오스 측이 의장국의 권위를 갖고 최종적으로 게재한 의장 성명을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제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ARF 의장 성명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각국 장관들은 관련 당사국이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최근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탈북자 한 명이 진입해 망명을 요청했다고 홍콩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명보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오늘 최근 홍콩에서 열린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했던 북한 학생 대표팀 가운데 한 명이 일주일 전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했다고 홍콩 정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빈과 일본은 어제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가 북한 군부의 배경이 있는 인사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홍콩 주재 총영사관은 탈북자와 관련한 문의에는 답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부의 방침이라며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확정된 팀 케인 상원 의원은 북한 문제에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해왔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출신으로 의정활동에서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버지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팀 케인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주로 외교안보 분야를 다뤘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소속인 케인 후보는 의사진행 발언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지역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인 버지니언 파일럿과의 인터뷰에도 외교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적극적인 대북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케인 후보는 전 세계는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비국가 테러 단체 세 가지로 나뉜다며 미국은 보다 구체적인 외교 군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 공격 등 문제가 터진 뒤에야 반응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는 비판입니다. 케인 후보는 특히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를 권위주의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들 나라들에 능숙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때로는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인 후보의 이 같은 대북과는 올해 2월 10일 상원 전체 회의가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심의할 때도 나타났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United States has got to undertake a more proactive approach to North Korea to address the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is legislation is good because it not only puts Congress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하며 제재법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의 강력한 정책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훌륭하다는 지적입니다. 케인 후보는 대북 정책에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도록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미중 대화에서 북한 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인 후보는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조속한 석방도 촉구했습니다.
As we move forward with the strategy on North Korea, we've got to prioritize and ensure the safe return. Of our citizens who are detained there.
케인 후보는 의사 진행 발언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버지니아 주립대학 학생인 원비어 씨를 언급하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을 추진할 때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들의 안전한 귀환을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인 후보는 올해 대북 제재법에 찬성표를 던진 외에도 워싱턴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벽을 건립하는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지난 113대 회기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전문직 한국인들의 미국 체류 문호를 넓히는 법안에 공동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통일 관련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면 한반도의 긴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 부통령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할 경우 1순위로 대통령 자리를 승계합니다. 또 국가안보회의의 일원이며 각종 국가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거나 대통령 특사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는 징후들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하반기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도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뒤부터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후 북중 무역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이종규 연구위원은 28일 발간된 북한경제리뷰 7월호에 실린 논문에서 올 상반기 북중 무역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출은 4.7% 감소했지만 수입이 5.3% 증가한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 4월 초 대북 제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인 1분기 북중 무역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지만 제재 이후 2분기엔 3.7%나 감소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올 상반기 북한 경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외무역이 매우 부진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지만 중국의 대북 제재가 있기 전과 후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같은 논문집에서 북한이 지난해 가뭄 등으로 식량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겹치면서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선임연구위원은 2015-2016 양곡년도에 북한의 식량 총 생산량은 2010-2011 양곡년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급도 줄어 북한의 국가 배급량 목표는 한 사람당 하루 평균 573g이지만 실제로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식량 부족 상황에서 유엔과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북 경제 제재 여파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대북 제재 여파가 있다면 북한이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인 것이 종전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외화가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북한이 강력하게 이 식량 부족 문제만은 막아야 된다 최우선적으로 하면 거기에 외화를 동원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외화가 전체적으로 쪼달린 상황에서 더 많은 양을 식량 수입에 투입할 수는 없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위원도 논문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실시된 국제사회 대북제재로 북한경제의 타격 징후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국면이 지속될 경우 북한경제가 한층 취약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대중 금광 수출의 경우 올해 2월까지는 계속 늘어나다가 3월 들어 마이너스 43.2%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상반기 석탄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습니다. 중국이 실질적으로 유엔 제재를 이행하기 시작하면서 제재의 핵심으로 무연탄 같은 북한의 대중 수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국제사회의 새 대북 제재가 실시되기 이전에 이미 북한 경제는 악화되는 대외 경제 환경이나 대내외 경제 구조조정 진행, 시장을 둘러싼 북한 당국과 주민들의 긴장 고조, 그리고 전반적인 식량 생산 저하라는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북한의 대중 자원 수출 가격 하락세가 빨라졌고 이에 따라 북한 내부의 경제 구조와 수출 구조 조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북한의 대중 수출 상품은 1위에서 5위까지 무연탄과 철광석 등 자원 관련 상품들이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무연탄을 제외하고는 코트리와 재킷류 등 의류 제조업 제품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한동안 주민들의 시장 경제 행위를 통제하지 않다가 최근 이른바 70일 전투와 같은 강제적 노력 동원 정책을 펴면서 당국과 주민들 간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던 북한의 식량 생산도 지난해 8% 이상 감소하고 올해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북한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 이후에 북한 경제는 조금 더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왕복하는 제3국 선박 대부분은 광물을 실어 나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달간 남포항에 2회 이상 정박한 제3국 선박은 약 20척으로 대부분 석탄과 철광석을 하역하는 중국의 항구를 오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남포항에서 포착된 진 바이하이호. 탄자니아 선적에 이름도 중국식이지만 이 배는 지난 4일을 포함해 지난 한 달간 두 차례 남포항에 정박했습니다. 진 바이하이호는 12일과 16일 각각 중국 시다오항과 난동항에 머문 뒤 남포항으로 되돌아갔고 26일엔 다시 시다오항으로 향했습니다. 이 배가 북한과 중국 외 다른 나라 항구에 정박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BOA가 선박의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트래픽의 지도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약 한 달 사이 진 바이하이호처럼 남포항에서 2회 이상 포착된 제3국 선박은 모두 19척이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운영하는 제3국 선박, 즉 편의지적 선박이거나 남포항 노선에만 집중 투입된 제3국의 용선 선박으로 추정됩니다. 특이한 점은 19척 중 해외 항구에 정박한 기록이 확인된 선박은 진 바이하이호를 포함해 14척이었고 이들 모두 중국 항구, 그중에서도 광물만 취급하는 항구에만 적어도 20회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구글 얼스의 지도에서 이들 선박이 머문 룽커우와 란샨, 징탕, 웨이하이 등 12개 항구의 지점을 대조한 결과 선박이 정박한 곳에는 어김없이 검정색과 붉은색 광물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에라리온 선적의 구앙롱 8호와 몽골 선적의 티안통호 등이 머물렀던 웨이하이 항은 검정색 물질이 뒤덮고 있었고 탄자니아의 진밍 1호와 토고의 헤라호 등이 정박한 란샨항은 붉은색 가루가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밖에 펑라이, 웨이팡, 얀타이 등의 항구에는 검정색과 붉은색은 물론 다양한 색상의 광물이 야적돼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원연구소의 최경수 소장은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정색은 석탄, 붉은색 가루는 철광석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당 항구들이 석탄과 철광석 등을 하역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이들 14척 선박은 대부분 북한에서 생산된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운반했을 것이라고 최 소장은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중국에 대한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중국과 북한의 6월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8.3% 증가했고 이 중 무연탄과 철광석을 포함한 철광 제품은 북한의 대중 수출품 1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서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의 수출을 금지했지만 민생 목적인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최 소장은 민생 목적인지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해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량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겠지만 한중 관계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역대 최상이라고 평가하던 양국 관계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북한의 사체 실험 이후 제재 수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데 이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으로 갈등이 더욱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최대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전면에 나서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한중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입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죠. 경제적 조치, 우리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 조치, 좀 더 심하게 나가면 이어도 문제, 배타적 경제수역, 항공식별구역, 중국어생 불법업, 자체를 더 방조하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심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속적이고 심각하고 체계적인 그런 압박은 하지 못한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중국 지도부의 입장에선 국내 정치적으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형태로 양국 간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15일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리커창 총리의 회담이 없었던 것도 양국 간 냉기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 정부가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한 한국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대규모의 경제 보복이 있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그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자신들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사드가 북한 억지용이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 포위망에 한국이 사실상 편입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입니다.
동북아 신냉전 구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사실상 펼치고 있는 것이고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 것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사드가 실제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중국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공세를 펼치는 거죠. 소위 대미카드 미국과의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강공을 펼치고 있는 것이고
한국 정부 소식통은 중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미한일 간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며 중국이 믿지 못하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우려는 지난해 발간한 국방백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중국 정부는 국방백서에서 중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으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아태 지역에서의 군사동맹 강화를 꼽고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4차 핵실험 이후 미국 주도의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참한 것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막기 위한 측면이 컸던 만큼 향후 전략적으로 북한 끌어안게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국대학교 이동민 교수입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로 이제 대북 제재 공조를 이완할 개연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미중 양국 간의 이제 긴 협의를 통해서 이제 사드 문제 등을 연계해가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270을 이제 만들어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ARF에서도 이제 그 조짐이 보였듯이 중국은 이제 대북한 제재를 전략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시그널링을 한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중국 정부가 단순한 반발을 넘어 러시아와 함께 미사일 배치 강화 등 전략적 대응에 나설 경우 동북아의 안보 지형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과거 냉전 시대에 미한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를 만들어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더욱 위축되고 한반도 통일은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연구실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불만 표출과는 별도로 중국이 전략적 이익 등을 고려해 한중관계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입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기본적인 틀을 훼손한다면은 한국은 더욱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지역안보협력체제에 가까이 다가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 우려하는 미국 주도의 그 아시아 지역,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후에 나타날 동북아 지역의 전략 균형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여전히 한국과는 전략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가 한중관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한편 북한 대 국제사회의 구도가 깨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정교한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병강 동북아 연구실장입니다.
첫째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고 원칙 있는 입장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국이 섭섭해하는 사안인 만큼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전략적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한중관계를 배려하고 중국을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한중관계를 보다 중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봐야지 사드 하나가 한중관계를 깨트리고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상호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 논조로 얘기를 펼쳐나가죠.
단국대학교 이동민 교수는 향후 6자회담을 비롯한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가시화될 경우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한 긴장 국면이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을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한강에 이어 중부전선 한탄강 인근에서도 북한의 대남 전단이 발견돼 수거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오늘 오전 북한의 대남 전단이 담긴 비닐봉투 10여 개가 강원도 철원군의 한탄강 지류인 한탄강을 따라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수거해서 관계기관과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거된 비닐봉투에는 지난 22일 경기도 김포시 인근 한강에서 수거한 것과 유사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의 전단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해군은 오늘 유도 로켓이 장착된 신형 고속정 1호함의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신형 고속정은 최전방 해역에서 북한 공기 부양정의 침투와 도발을 억제하는 임무에 투입됩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은 28일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210톤급 신형 고속정의 선도함인 잠수리 211호정의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신형 고속정은 길이 44m, 폭 7m, 무게 210톤으로 최대 속력은 시속 74km입니다. 신형 고속정은 기존 고속정보다 조금 크지만 속도는 더 빠르고 400톤급 유도탄 고속함과 같은 고압 분출식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어 어망이 있는 얕은 해역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형 고속정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포함한 최전방에 배치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입니다.
신형 고속정은 설령이 20년 이상의 노후된 기존 고속정을 대체해서 서해 NLL을 비롯한 접적 해역 최일선에서 북한의 해상 도발을 억제하고 우리의 영해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신형 고속정은 130mm 유도 로켓과 76mm 함포 1문 그리고 12.7mm 원격 사격 통제 체계 2문을 갖춰 기존 고속정보다 화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전 장비와 유도탄 기만 체계를 탑재해 적의 유도탄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도 향상됐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에서는 처음으로 신형 고속정에 장착되는 130mm 유도로켓은 원거리에서 고속 기동하는 북한의 공기 부양정과 상륙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게체계라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근접 전투용인 12.7mm 원격 사격통제 체제는 중기관총을 레이더와 연계해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하며 사격요원은 함정 실내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탄착점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신형 고속정은 승조원 정원이 20여 명으로 기존 고속정보다 적습니다. 신형 고속정 1번함은 시험평가 등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에 해군에 인도돼 실전 배치되고 후속함은 오는 2019년 이후 본격적으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고속정이 모두 신형으로 교체되면 한국 해군의 모든 전투함정은 구경 76mm 이상의 주포와 유도 무기 체제로 무장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영웅적인 활약을 펼쳤던 미 해병대 소속 군마가 영국 최고의 무공훈장에 버금가는 디킨 메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미 미국에서 여러 무공 메달을 받았고 미 해병대는 기념비까지 세워 전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서 27일 디킨 메달을 받은 군마의 이름은 레클리스. 6.25 전쟁 때 미 제5 해병사단 소속으로 최전선에서 활약을 펼쳐 하사 계급까지 갖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로 무모하다는 의미의 레클리스가 받은 디킨 메달은 영국의 동물 관련 단체인 PDSA가 전쟁 등에서 국가안보에 기여한 용맹스러운 동물들에게 수여하는 메달입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들에게 수여하는 것이지만 영국에선 국가 최고의 무공훈장인 빅토리아 십자가에 버금가는 영예로운 메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클리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68번째로 이 메달을 받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PDSA는 한국전쟁 정전기념일인 27일 런던의 한국전쟁 참전비 앞에서 메달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몽골계의 암컷 말인 레클리스는 1953년 연천 지역에서 닷새 동안 벌어진 치열한 전투에서 엄청난 분량의 탄약과 부상병을 나르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레클리스를 기리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마을은 본부와 전선을 하루 쉬운 5번씩 오가며 4톤 분량의 탄약을 운반했습니다. 또 전선에서 다친 부상병을 후방으로 나르고 포탄이 오고 가는 희은장에서 포위된 미군 대원들의 길잡이 역할까지 수행하며 2번의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레클리스는 이런 공적 때문에 미 해병 대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고 진급을 거듭해 1959년엔 하사 계급을 받았습니다. 미 해병대에 따르면 레클리스가 하사 계급을 받을 때 19발의 예포와 함께 1,700명의 해병대원들이 기념행진까지 했습니다. 이후 레클리스의 공적이 보고되면서 두 개의 퍼플하트 훈장과 국가안보 메달 등 여러 개의 수훈 메달까지 받았습니다. 레클리스의 공적과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로빈 후턴 씨는 웹사이트에서 레클리스의 본명이 아침 해며 매우 극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 해병대 장교가 1952년 전쟁 당시 김훈문이란 소년에게 미화 $250를 주고 레클리스를 구입했는데 이 소년이 MR을 팔아야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감동적이란 겁니다. 소년은 전쟁 당시 쥐레를 밟아 다리를 잃은 누나에게 의족을 사주기 위해서 말을 팔았다는 겁니다. 후턴 씨는 레클리스가 소년의 가족에겐 의족을 주고 전쟁에선 미 해병대를 위해서 엄청난 공적을 세운 명마 중의 명마였다고 극찬했습니다. 레클리스 하사는 종전 후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펜들턴 해병기지에 배치돼 1960년 명예 전역했으며 1968년에 생을 마쳤습니다. 미 해병대는 레클리스 하사를 기리기 위해서 펜들턴 기지에 기념비를 세웠고 지금도 해병대 최고의 군마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미 유력 잡지인 라이프는 1990년 미국을 빛낸 위대한 100명의 영웅의 조지 워싱턴과 에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동물인 레클리스를 올려 미국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리세광과 엄윤철이 다음 달 브라질에서 열리는 2016 리우데자네이로 하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모두 10개 안팎의 메달을 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2016 리우 하계올림픽에서 두세 개의 금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데이터 분석업체인 그레이스 노트는 최근 발표한 리우 하계올림픽 메달 전망에서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 등 모두 8개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종합순위에서는 28위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레이스 노트는 북한의 금메달 유망주로 남자 체조의 리세광과 여자 체조의 홍은정, 남자 역도의 엄윤철 선수를 꼽았습니다. 남자 역도 56kg급의 엄윤철 선수는 2012년 런던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3년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리세광 선수는 2014년과 2015년 세계 체조선수권 대회 도마에서 2년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홍은정 선수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8년 만에 다시 금메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노트는 북한 남자 역도 62kg급의 김은국 선수를 은메달 후보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 여자 탁구 단체와 여자 역도 75kg급의 림정심, 여자 레슬링 자유형 53kg급의 정명숙과 남자 레슬링 자유형 57kg급의 정학진 선수를 동메달 후보로 꼽았습니다. 한편 올림픽 메달 전망 인터넷 사이트인 올림픽 메달 프레딕션스.com은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 등 10개의 메달로 종합 36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금메달 후보로 엄윤철과 리세광 선수를 꼽았습니다. 또한 홍은정 선수와 함께 남자 역도의 김광성과 여자 역도의 림정심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여자 역도의 김국향과 최효심, 남자 레슬링의 윤원철과 정명석 선수는 동메달을 따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는 8월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리우올림픽에서는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13,000여 명의 선수들이 28개 종목에 걸린 306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북한은 이번 올림픽에 마라톤과 탁구, 레슬링, 양궁 등 9개 종목에 참가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선수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교도통신은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 31명의 선수를 파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 14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21개 등 47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2개를 따내면서 1972년 뮌헨 올림픽에 처음으로 나선 이후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대형 온라인 구매 사이트인 인터파크의 고객 1,030만 명의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은 북한 소행으로 보인다고 한국 경찰이 밝혔습니다. 한국 경찰청은 해킹에 쓰인 경유지 3개 나라의 인터넷 주소 4개가 과거 북한 최신성 발로 감행된 해킹 때와 일치했고 이전에 다른 북한발 해킹 사건과 매우 유사한 악성 코드도 쓰였다는 점에서 북한 소행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커들은 지난 5월 인터파크의 한 직원에 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고 이 직원의 동생을 사칭해 악성 코드를 심은 전자우편을 보내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이 컴퓨터를 이용해 회사 내부망으로 침입하는 수법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커들은 지난 4일부터 인터파크 임원급 인사에게 한국 돈 30억 원, 미화 약 270만 달러의 가상 화폐 비트코인을 송금하지 않으면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올 가을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무예대회에 참가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며 주최 측의 북한팀 초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오는 9월 충청북도 청주에서 열리는 2016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에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의 조지 바이탈리 대변인은 25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달 방북 시 북한 태권도 선수들을 초청하고 싶다는 대회 주최 측 의사를 전달했고 북한 당국이 이를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In anticipation of me going there, a martial art group from South Korea reached out for me to extend an invitation for
지난달 15일 평양에서 열린 ITF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 바이탈리 대변인은 방북에 앞서 청주대회 조직위원회 인사로부터 북한 선수단 혹은 시범단의 참가 가능성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간 무예 교류를 통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한국 정부의 초청 여부와는 별도로 주최 측에서 북한 측 의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는 설명입니다. 조직위는 북한 측에 9월 2일 대회 개막식에서 태권도 시범 공연을 하거나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경기에 참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탈리 대변인은 이 같은 제안을 지난달 14일 북한의 조선태권도위원회와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겸 국제태권도연맹 종신 명예총재에게 전달했고 이틀 뒤 대회 참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긍정적 답변을 장 위원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I met with the Korean Taekwondo Committee officials, Professor Changung, IOC member and honorary life president of ITF. And they discussed it with their government officials.
한국 정부는 그러나 북한 팀의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관리는 25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남북 관계가 전면 중단된 와중에 북한 선수단의 대회 참가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이미 지난달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주최 측이 민간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북도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2일부터 8일까지 청주체육관 등에서 열리는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에는 태권도와 검도, 무에타이 등 17개 종목에 60개국 2,1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전 위원장이 발의했던 법안이어서 김영란법으로 더 유명한 법인데요.
네.
올해 3월에 국회 입법을 통과했고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이에 이 법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넣고 네 건의 헌법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최종 판단이 나와서 한국 사회 아주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죠. 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어떤 법입니까?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좀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법입니다. 한국의 공무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 또 언론사 직원과 그 배우자들까지 한 400만 명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는 건데요. 한국 돈으로 100만 원입니다. 미화로 1,000달러가 조금 못 미치는 돈인데 이 정도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 없이도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법안이 시작돼서 수차례 수정과 조항 추가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기준이 정해진 겁니다. 식사 대접의 경우에는 3만 원 미만, 뭐 28달러 정도가 됩니다.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 4년에 거쳐서 국회를 통과했던 법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이유는 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던 법이 사립학교와 언론사,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아닌 경우죠. 그리고 그 배우자까지 포함이 되면서 과잉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헌법의 그 해석을 다시 묻는 헌법 소원이 제기됐었고요. 오늘 한국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 소원에 제기된 네 건에 대해서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유는 이런 겁니다. 특히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 대해서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 분야의 부패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이 언론과 사학의 자유침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합헌 결정을 반기는 것도 있고 우려하는 것도 있다지요?
그렇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하는 이 한국 사회에 만연된 그런 관행이 일대 변혁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도가 지나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이 한국 사회 전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만 명이 이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한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식사 접대와 선물 문화가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한국의 유통업계, 요식업계, 농축수산물 농가 등 한국 경제계 전반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긴 있군요.
네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에 한국 사람들 뭐 정성이라든지 어떤 감사를 표하는 선물을 많이 합니다. 한우나 굴비 세트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달러가 넘고 뭐 천 달러가 넘는 선물들이 많은데 이 기준을 김영란법을 적용하자면 5만 원 이내로 생활용품 정도로 이 선물의 규모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 접대 같은 경우에도 뭐 3만 원, 5만 원 이런 한정식이 많은데 아무리 업무상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골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업상 목적이다. 그래서 만난다라는 분이 많은데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9월 말부터는 이 골프를 할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매출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고요. 이 경제계에서는 오늘 합헌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앞으로 닥칠 경제계 어려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건 미국에서는 이 향응이라든지 선물 제공 등의 그 액수가 극히 적은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앞으로 좀 적응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한동안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과 일본의 합의로 설립하기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재단이 오늘 공식 출범을 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지난해 12월 28일이었습니다. 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전격 합의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이 재단 출연금으로 10억 엔을 내놓는다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화해 치유를 위한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재단 사무실에서 현판식과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재단의 이사장은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사회복지 전문가인 성신여대 김태현 명예교수가 선출됐고요. 준비위원회 인사들 대부분이 재단 이사진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출범이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출범식에서부터 대립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출발부터 평탄치가 않습니다. 이 한일 합의 무효 또 피해자들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학생들과 시민단체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예정된 시각보다 현판식이 늦춰졌고요. 간담회 후에도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대부분의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났고 재단 출범을 환영하고 지지를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전체 피해자들의 의견을 모으지 못했던 부분이 오늘 소동으로 불거진 겁니다. 재단 출범에 반대하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들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진실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전격 협의해버린 문제, 10억엔 지원금 출자로 과거사를 그냥 덮어버리려는 졸속 협의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지금까지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의 합의 후에 재단 설립이 될 때까지도 여러 명의 피해자 할머니가 세상과 이별을 했지요?
네네. 7달 동안 6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피해 할머니들 모두 238명이었고요. 이제 남은 생존자 40명에 불과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한국 여성들의 키가 지난 100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랐다는 소식이 있네요. 얼마나 커진 겁니까?
100년 동안 무려 평균 키가 20.1cm가 커졌습니다.
네.
1914년에 한국 성인 여성들의 평균 키가 142.1cm였는데 2014년을 기준으로 보니까 162.3cm로 커진 겁니다. 세계 보건과학자들 구성된 영국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내용에 지금 한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100년 전이 아니라 60, 70년 전 일제강점기나 6.25 한국전쟁 때 자료 사진 속의 여성들을 봐도 지금 한국 여성들의 키가 눈에 띄게 커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폭이라니까 놀라운 일이네요.
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의 키도 큰 폭으로 커졌습니다.
네.
100년 전에는 159.8cm였는데 174.9cm로 15.1cm가 커진 겁니다.
네.
10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작았는데요. 100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세계에서 55번째로 큰 사람이 됐다는 거. 뭐 비결이 무엇일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의 키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하지만 이 환경적인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으네요.
네네. 이 영국의 연구팀이 세계 200개 나라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쭉 보니까 특히 중국과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 사람들의 키가 아주 크게 성장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네.
일본도 평균 16cm가 커졌고요. 중국도 9.5cm가 컸는데 한국 여성들의 20.1cm 성장과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 성인 남녀 평균 키는 일본을 넘어섰고요. 중국의 성장폭보다 지금 더 큰 상태입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공화당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공식 지명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정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여름 개편을 통해 더욱 강화된 한반도 관련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5일 월요일 저녁 방송부터 VOA 뉴스 투데이에서는 요일별 특별 코너를 통해 더욱 다채로운 소식으로 북한 관련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은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 화요일은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에서 탈출해 미국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과 그들의 진솔한 삶의 얘기를 들어보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수요일은 BOE 기자들의 북한 관련 뉴스를 심층 보도하는 심층 취재. 목요일은 북한 관련 뉴스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뉴스 깊이 보기. 금요일은 자유아시아 방송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주간 RFA 소식이 방송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 뉴스 투데이 시간을 통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 서울을 보내드립니다. 주말 프로그램은 토요일 아침과 저녁 방송을 통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매거진에서는 한 주간 이슈를 끈 키워드로 화제를 모았던 소식을 정리해드리고 뉴스로 보도하지 못한 취재 기자들의 뒷얘기를 전해드리는 기자 수첩, 화제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합중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기 쉽고 재미있게 그 발자취를 돌아보는 BOA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7월 25일부터 뉴스쇼 확장 개편과 함께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투데이, 그리고 토요 주말 프로그램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